서울 역삼동과 설릉 지역에 밀집한 다단계 방문 판매 업체들이 감염 확산의 창구로 지목됐습니다. 6월 이후 7개 건물에서 200명 넘는 확진자가 나온 걸로 파악됐습니다. 정부는 강남 일대를 고위험 지역으로 보고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에서 20대 여성이 코로나19에 걸려 완치됐다가 다시 감염되는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킨 걸로 보고 있는데 코로나19도 감기나 독감처럼 반복적인 감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의 관계자들이 수의 계약이나 제한 이체 등의 방식을 통해서도 피감기관이었던 LH의 공사를 수주한 걸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박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 회사의 운영에서 손을 뗀 지 오래라며 의혹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와 부인이 고발당한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서 성역 없는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또 검찰 개혁과 검찰 불신을 검찰이 자초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추석 준비가 한창이던 서울 청량리 청과물 시장에서 큰 불이 나 과일 가게와 냉동창고 등 20곳 넘게 불에 탔습니다. 목재로 만들어진 가건물이 불을 키웠고 스프링클러 같은 화재 예방장치도 없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노조를 만들려다 해고당한 전 삼성 SDI 직원 이만신 씨가 전현직 임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졌습니다. 이 씨는 사찰 정황이 담긴 삼성 노조 와해 문건을 1심 재판부가 증거로 따져보지 않고 결론을 내렸다며 항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코로나19, 불황의 취업난까지 각박한 현실 속에서 누구든지 익명으로 고민을 보내면 손편지로 답장을 해주는 우편함이 있습니다. 지금도 제 뒤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이 편지를 꼼꼼히 읽고 있는데요. 온기 우편함의 이야기 잠시 뒤 밀착 카메라에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새로 나온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국내 감염은 55명입니다. 지난달 광복절 이전으로 돌아왔지만 자세히 보면 여전히 마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뉴스룸이 집중할 대목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나온 자료를 분석해보니 서울 강남이 확산의 중심지 가운데 한 곳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역삼역과 선릉역으로 이어지는 테헤란로인데 여기에 몰려있는 다단계 방문 판매 업체들이 문제입니다. JTBC가 확인해보니 2km 안에 7곳에서 6월 이후에 220여 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주로 불법에다 잘 드러나지 않는 영업 방식이라 잡아내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도 여기에 있는 방문 판매 관련 업체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졌습니다. 먼저 배양진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구 한 오피스텔입니다. 최근 이곳에서 확진자가 갑자기 많이 나와서 이곳 주민 전부 지금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건물 6개 층에서 관련 확진자 24명이 나왔습니다. 사무실 10곳 정도인데 대부분 방문 판매업체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취재 중에도 사람들이 사무실을 찾습니다.
확진자가 몇 명 나와요?
네, 얼마나 지금 왔어요?
아,
그럼
안 들으셨어요?
근데 다단계 때문에 지금 많이 들어오셔서 젊은 사람들은 안 다니니까 젊은 거 안 하니까.
전파는 조용히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던 사람들 10명이 최근 이 건물에 온 걸로 확인됐습니다. 불과 500m 떨어진 또 다른 건물입니다. 여기서도 오늘 방문 판매 관련 확진자 12명이 나왔습니다. 역삼역과 선릉역으로 이어지는 강남 테헤란로가 집단 감염을 일으킨 고위험 지역이 된 겁니다. JTBC가 지난 6월 이후 테헤란로 주변에서 일어난 집단 감염을 분석했더니 정확히 확인된 것만 건물 7곳에서 22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100명을 훌쩍 넘긴 골드트레인을 비롯해 각 업체별로 10명에서 20명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강남 지역인 경우에는 방문 판매, 다단계, 그리고 투자 설명회가 오피스텔을 중심으로 상당수 많이 있어 왔습니다. 집단 발병에서 많이 보고가 되고 있고
강남 쪽 방문 판매 집단 감염의 특징은 현장에서 감염된 사람만큼 이른바 N차 감염자도 많다는 겁니다. 확진자 중 절반 이상은 자기도 모르게 감염된 후 가족과 지인에게 퍼뜨립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이 방문 판매 업체들을 중심으로 시작된 집단 감염은 순식간에 주변으로 번졌습니다. 유동 인구가 많은 카페와 은행 등에서 소규모 집단 감염이 일어났고 바이러스는 일반 직장까지 파고들었습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지난달 확진자가 방문했던 서울 역삼동의 한 통신사 대리점입니다. 매주 방역을 하고 있지만 확진자가 언제 어디서 또 나타날지 몰라 마음을 놓지 못합니다. 특히 방문 판매 업체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하루 수백 명이 드나드는 인근 대형 카페도 예외는 아닙니다.
방문 판매 업체로 인해서 20명 이상의 집단 감염 사례가 있었던 한 빌딩입니다. 이 빌딩 맞은편에 있는 카페에서도 무더기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은 이 카페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이 양재동 족발집, 강원도 홍천 캠핑장 등으로 퍼져나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는 역삼동에 있는 한 은행에서 소규모 집단 감염이 일어났고 마스크 유통업체에선 이달에만 30여 명의 누적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최초 확진자의 감염 경로는 미지수지만 마스크 유통업체가 있는 건물 다른 층에도 방문 판매 업체가 있었다고 합니다.
3층에서 이사 갔거든요. 그게 뭐 그런 건물에서 여자 혼자 거죠. 하루는 수십 명씩 들어왔던 거기 때문에 우리도 불안해했는데
모두 집단 감염이 일어난 방문 판매 업체들에서 몇백 미터 이내에 위치한 곳들입니다. 방문 판매 업체를 중심으로 주변 카페와 은행, 직장 등으로 코로나가 확산하는 모양새입니다. JTBC 박준우입니다.
서울 강남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방 여기저기로 옮겨다니는 과정에서 또 다른 사람들을 감염시켰습니다. 전국적인 N차 감염의 뿌리가 된 셈입니다. 이어서 윤두열 기자입니다.
지난 2일 서울의 한 종합상사업체 대표가 경북 칠곡에 내려왔습니다. 침대와 사냥삼 등을 파는 설명회를 열기 위해서입니다. 모두 34명이 참석했는데 지금까지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25명이 나왔습니다. 인근 경북과 대구, 부산뿐만 아니라 다시 서울과 경기, 그리고 광주까지 감염은 전국 각지로 퍼졌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서울서 시작된 방문 판매나 설명회발 감염은 전국 곳곳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서울 설명회에 갔던 사람이 광화문 집회 참석자를 만난 뒤 대구 동충하초 설명회까지 다녀가 다른 사람들을 감염시켰고 설릉 인근 비트코인 업체에서 생긴 확진자는 대전 방문 판매 업체 발 집단 감염을 불러냈습니다. 방문 판매 업체를 다녀간 뒤 교회에 갔다가 교회 내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더 많은 지역을 돌면서 더 많은 사람을 만나 물건을 팔아야 하는 업무의 특수성이 더 큰 확산을 낳았습니다.
여러 행사를 하고 센터에 가가지고 각 센터별 다 돌면서 또 이제 상품 설명하고 뭐 센터별로 다 생기다니까요. 오늘 이 센터 내일 저 센터.
정부는 방문 판매 업체에서 집합금지 명령을 어겨 확진자가 나오면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해법이 되진 못하고 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방문 판매 업체들은 모임이 드러나는 걸 꺼려한다는 겁니다. 감염이 퍼지는 걸 빨리 막아야 하는데 동선을 숨기거나 조사에 잘 응하지 않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방역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이상화 기자입니다.
방문 판매 업체들 특징은 많은 사람이 모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눈을 피해 오피스텔 같은 장소에서 은밀하게 만납니다. 적발이 쉽지 않은 이유입니다.
불법적인 영업을 하는 데들이 상당히 있고요. 소수가 음성적으로 움직이는 것까지를 차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등록이나 허가를 내지 않고 영업하는 업체가 많습니다.
오피스텔 가서 뭐 누가 띵동하고 해서 뭐 어디서 나왔어요 해도 문을 따줍니까 그걸? 지금은 몇 명씩 해서 옮기고 옮기고 하니까
확진자가 나오더라도 역학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방역당국에 방문자 명단을 제공하지 않거나 동선을 속입니다. 어김없이 N차 감염으로 이어지기 일쑤입니다. 이런 경우가 많다 보니 2억 원의 구상권을 청구한 사례로 서울시는 홍보 영상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러게 동선을 왜 숨겼어? 광주랑 제주도 갔던 거.
방문업체에 다녀온 뒤 증상을 숨기고 다른 지역을 다닌 경우입니다. 방문 판매업체 영업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더 활발해질 수 있습니다. 지자체뿐 아니라 경찰, 공정위 등이 모두 나서는 강도 높은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알면 알수록 정말 간단치가 않습니다. 완치 판정을 받은 지 일주일도 안 돼서 다시 감염된 사례가 나왔습니다. 국내 첫 사례이고 세계적으로도 이례적인 일입니다. 독감처럼 반복될 수 있다는 설명도 나옵니다. 최승훈 기자입니다.
서울에 사는 20대 여성 A씨는 지난 3월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이후 격리 치료를 받았고 약 한 달 만에 완치됐습니다. 그런데 퇴원 후 일주일 만에 다시 감염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이 여성을 국내 첫 재감염 사례로 확인했습니다. 바이러스 변이가 원인으로 꼽힙니다. 처음 이 환자의 바이러스는 대구 경북 지역에서 유행한 V형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에는 최근 유행하는 GH형으로 확인됐습니다. 코로나19에 걸렸다 완치돼 항체를 가져도 다시 감염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반복적으로 감염이 될 수 있는 일반적인 그런 감기 코로나 바이러스나 인플루엔자하고 유사하게.
이런 사례는 전 세계에서 5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한편 코로나19의 이른바 공기 전파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지난 18일 코로나 바이러스가 에어로졸, 즉 공기로도 퍼질 수 있다고 공지했습니다. 침방울에 의한 전파보다 바이러스가 훨씬 더 멀리 확산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지난 7월 세계 과학자 230여 명도 WHO의 공기 전파 가능성에 대처하라 주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보건당국은 아직 충분한 연구가 없다며 신중한 입장입니다. JTBC 최승훈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휴가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가 빠르면 이번 주 안에 나옵니다. 최근 검찰에 나온 군 관계자들은 휴가 연장은 사전 승인을 받은 것이라고 진술했고 검찰은 이게 사실인지 막바지 검증을 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검찰은 최근 군 관계자들을 잇따라 불러 조사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휴가 업무와 관련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서 씨가 미리 휴가 연장을 승인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서 씨는 지난 2017년 6월 5일부터 23일까지 1차, 2차 병가를 냈습니다. 이후 24일부터 27일까지는 개인 연가로 휴가를 늘렸습니다. 이를 추 장관의 당시 보좌관이었던 최모 씨와 인사장교 김모 대위가 논의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서 씨 휴가와 관련해 세 번 이상 통화한 걸로 파악됩니다. 검찰은 사전 승인이 있었다는 군 관계자들의 진술이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되는지를 조사 중입니다. 최 전 보좌관과 김 대위의 휴대전화도 압수했습니다. 통화 내역과 문자 기록을 보기 위해 디지털 포렌식을 했습니다. 수사는 막바지 단계로 보입니다. 취재 결과 검찰은 빠르면 이번 주 안에 늦어도 추석 연휴 시작 전에 휴가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JTBC 이상엽입니다.
추미애 장관은 오늘도 검찰을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검찰개혁은 검찰이 자초했다고 주장했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와 부인이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선 성역 없는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박진규 기자입니다.
검찰개혁이 결국은 검찰이 자초한 겁니다. 검찰 불신도 검찰이 자초한 겁니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와 부인이 고발된 사건을 묻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한 답입니다. 윤 총장의 장모는 부동산 정보를 얻기 위해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의혹, 부인은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조작 과정에 관여한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 대상이 돼 있습니다.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서 경제정의, 사법정의 이런 것이 회복이 돼야 되는 것이고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추 장관은 다음 일정에서도 검찰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 장관과 박지원 국정원장,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을 불러 연 국정원, 검찰, 경찰개혁 전략회의에서입니다.
오늘 대통령께 수사권 개혁의 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만전의 준비를 다하여 검찰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추 장관과 나란히 회의장의 입장에 힘을 실어줬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조정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은 내년 1월에 시행됩니다. 경찰 수사권이 커지면서 수사총괄기구인 국가수사본부 설치가 추진됩니다. 또 그 안에 안보수사국이 만들어집니다. JTBC 박진규입니다.
네, 다시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일부 대면 수업이 시작되면서 부산 동아대학교의 집단 감염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사흘 새 12명이 감염됐고 추가로 300여 명의 검사 결과도 지켜봐야 합니다. 그런데 학생들 사이에서 감염이 되면 교수에게 책임을 묻지 말라는 내용의 서약서가 있다는 얘기가 도는데 학교 측은 출처를 알 수 없는 허위 문서라고 했습니다. 구석창 기자입니다.
마스크를 쓴 부모들이 가방을 끌고 자녀가 있는 기숙사로 들어갑니다. 서둘러 짐을 챙겨 나와 함께 집으로 떠날 채비를 합니다.
능동적 방식이라고 마음을 놓기는 쉽지 않아요. 학기 초부터 정찰을 못하니까.
오늘도 동아대 부민 캠퍼스와 관련해 추가 확진자가 3명 더 나왔습니다. 확진자는 사흘 새 모두 12명으로 늘었습니다. 12명 중 11명이 같은 학과 같은 동아리 소속입니다. 어제 506명이던 부민 캠퍼스 연관 접촉자도 815명으로 늘었습니다. 보건당국은 478명은 자가격리했고 337명은 능동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최초 확진자의 감염 경로가 아직 미궁이고 접촉자들의 거주지가 영남과 수도권 등 다양하다는 겁니다. 이들이 교내뿐 아니라 학교 밖 주점이나 식당에서 접촉이 있었던 점도 걱정입니다. 집단 감염은 학생들의 반대에도 대학 측이 대면 수업을 강행한 탓이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감염이 돼도 교수에게 책임을 묻지 말라는 서약서까지 학교 측이 강요했다는 글마저 놔둡니다.
휴학금을 안 돌려주고 책임을 회피하려고 너무 허튼 수를 쓴다 이런 말들이 많습니다.
동아대 측은 해당 서약서는 출처를 알 수 없는 허위 문서고 등록금 역시 반환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네, 일부 보수단체들은 다음 주 개천절에도 광화문에서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죠. 오늘까지 경찰에 접수된 집회 신고가 800건에 달합니다. 경찰은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해산하지 않으면 현장에서 체포하겠다고 했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개천절에 광화문 일대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경찰에 신고한 건 오늘까지 800여 건에 이릅니다. 대부분 보수단체입니다. 경찰은 집회 신고 단체가 많자 집회를 철저히 통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10명 이상 모이는 집회에 대해 금지를 통보했고 위반할 경우에 대한 대응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또 허용된 일부 집회도 폴리스 라인과 철제 펜스를 설치해 신고 범위를 넘지 않도록 제한할 예정입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 금지 장소 이외에서 미신고 불법 집회를 강행하면 즉시 해산 절차를 진행하고 불응하면 현장에서 체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체포가 어려울 경우 영상 촬영 등 증거를 모아 처벌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앞서 광복절에 열린 광화문 집회는 코로나19 재확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힙니다. 방역당국의 역학조사를 통해 확인된 것만 619명입니다. 하지만 일부 보수단체들은 개천절에 또다시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한 상황입니다. JTBC 김태형입니다.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가족회사가 피감기관으로부터 천억 원대의 공사를 따냈다는 논란과 관련해서입니다. 주장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회사 주식을 백지신탁했기 때문에 자신과 관련이 없다는 것, 공개입찰로 정당하게 수주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JTBC는 박 의원의 가족회사가 LH로부터 수의계약으로 따낸 사업도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또 일반 경쟁입찰과는 다른 제한 경쟁 방식의 수주도 있었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박덕흠 의원 가족회사가 2010년부터 최근까지 LH로부터 따낸 공사 내역입니다. 일반 입찰로 수주했다는 기록들 사이로 수의계약과 제한 경쟁 입찰을 했다는 기록도 눈에 띕니다. 수의계약 한 건에 제한경쟁 입찰 4건인데 이 중 4건의 수주 시기가 박 의원이 LH를 감사하는 국회 국토위에서 활동하던 때와 겹칩니다. 수의계약은 박 의원 가족회사 한 곳만 선택해 계약을 맺었다는 듯 제한경쟁도 입찰을 하긴 하지만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해 경쟁률이 낮아지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박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공개 경쟁 입찰 방식의 수주라서 문제가 없다는 점만 강조했습니다.
공개 경쟁 전자입찰 제도에서 압력을 가하여 수주를 받을 수 있다는 여당 측 주장이 가능하다면 현행 조달 시스템은 바뀌어져야 합니다.
수의 계약이나 제한 경쟁 입찰 수주에 대해 묻자 큰 비율은 아니란 취지로 답했습니다.
수의 계약은 거의 없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제한 경쟁 입찰이 그렇게 많이 활용되거나 이러지는 않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 의원 가족사가 수의 계약과 제한 경쟁 입찰로 따낸 사업 5건은 그 규모로 치면 473억 원에 달합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제한 경쟁 입찰 자체의 공정성에 대해서도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입찰에 응하게 된다는 것이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회의원의 가족 기업이 입찰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느냐라는.
이런 가운데 박 의원이 건설사의 입찰 비리 처벌을 강화하는 걸 앞장서 막았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2016년 건설사가 담합 비리로 무조건 3회 이상 처분을 받으면 사업 등록을 말소하는 법이 발의됐는데 그걸 막았다는 겁니다. 당시 국회 속기록을 보면 박 의원은 건설사가 입을 피해를 우려한 걸로 나옵니다. 결국 이 법안은 담합 제재 시한을 무제한에서 9년 이내로 완화해 통과됐습니다. 이와 함께 2015년 서울시 국정감사 때 했던 신기술 활용 촉구 발언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제 건설 신기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부시장님도 좀 잘 들어주시고요.
당시 박 의원의 아들 회사는 터널과 관련해 신기술을 보유한 상태였고 이후 이 기술 사용료로 수십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박 의원은 회견에서 신기술협회의 고충을 듣고 딱 한 차례 대신 발언을 해줬을 뿐이라며 외압설을 부인했습니다. JTBC 최수현입니다.
JTBC 취재 결과 2주 전쯤에는 박덕흠 의원과 관련한 진정서도 국민의힘에 접수됐습니다. 진정서를 보낸 측의 주장을 들어보니 박 의원의 주장과 충돌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박 의원의 추가 해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에서야 진상조사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최승기 기자입니다.
박덕흠 의원은 검찰에 자신에 대한 진정서는 제출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진정사건의 당사자이거나 또 관련해서 고소고발된 사건은 단 한 건도 없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을 지낸 김 씨는 JTBC에 2017년 6월 검찰에 진정서를 냈다고 주장합니다. 진정서엔 당시 전문건설협회 회장과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운영위원장을 겸하던 박 의원이 골프장 개발 사업에 부당하게 개입했고 이를 통해 협회에 855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는 주장이 담겼다는 겁니다. 이런 주장을 담아 국민의힘에도 진정서를 보냈다는 김 씨는 골프장 매입은 박 의원이 직접 주도했다는 입장입니다. 박 의원의 해명과는 정반대입니다.
골프장 투자는 집행기구의 수장인 공제조합에서 전권을 가지고 진행했다는.
이런 해명 회견을 받다는 김 씨는 엇갈리는 주장과 관련해 공개 토론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자신 있으면 언제든지 어떤 장소든지 기자들이 공개석 차에서 야당과 토론하자.
김 씨는 2주 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보낸 진정서에 박 의원 관련 다른 의혹들도 함께 담았다고도 했습니다. 채용, 입찰, 협회 자금 운영 등의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제기하며 당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박 의원은 김 씨가 무고를 한다고 반박 중입니다.
2, 3일 내에 무고죄로 고소함과 아울러 손해배상 청구도 할 것임을.
이런 가운데 진정서를 받고도 침묵해오던 국민의힘은 오늘 원내외 전문가들로 긴급 진상조사 특위를 꾸리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국회의원의 일과 사업가로서의 이익 추구 활동이 충돌하는 걸 막기 위한 게 바로 이해충돌 방지법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세 번이나 발의를 했는데도 국회에서의 논의는 지지부진합니다. 이쯤 되면 방치라는 말이 나올 만합니다. 김필준 기자입니다.
국민권익위는 2013년 이후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을 세 차례나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19대와 20대 국회에선 본회의에도 못 가본 채 폐기됐습니다. 21대 국회 들어서도 개원 직후인 6월에 발의됐지만 오늘에서야 해당 상임위인 정무위에서 처음으로 언급됐습니다. 그나마도 박덕흠 의원 건을 계기로 한 심사 촉구 발언이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의 이해충돌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이 되어야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무위는 이제라도 이해충돌방지법 심사에 속도를 내보겠다고는 하지만 전망은 불투명합니다. 당장 오늘 회의에서도 삼성전자 사외이사 출신이라 정무위 사퇴를 요구받고 있는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자기 변호에 나섰습니다.
공소장 150페이지가 여기 있는데요. 이 안에 제 이름 안 나옵니다. 이해충돌 얘기가 나왔지만은 좀 공평성을 가지고 비판을 해주셔야지.
이러자 오늘은 의원 300명을 대상으로 국회가 이해충돌 여부를 전수조사하자는 제안까지 나왔습니다.
이해충돌과 관련된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기준이 확실하게 설정이 되고 더 이상 관련된 상임위원회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JTBC 김필준입니다.
김홍걸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뒤에 이제 관심은 이상직 의원입니다. 빠르면 이번 주 안에 징계 수위가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JTBC 취재 결과 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큰 걸로 확인됐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대량 정리해고 사태를 겪고 있는 이스타항공의 창업주 이상직 의원이 이르면 이번 주 민주당 내 심판대에 섭니다. 당내에선 이 의원 역시 제명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위기입니다. 지도부 인사들은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서 국민의 눈높이를 외면하지 않겠다거나 제명하는 걸로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여론이 많다고 전했습니다. 제명은 당내 최고 징계 수위입니다. 이스타 사태 해결에 이 의원이 납득할 만한 조치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게 당의 판단입니다. 정의당은 이 의원의 의원직 사퇴까지 주장했습니다.
선을 긋는 데만 급급할 게 아니라 거리에 나앉은 이스타항공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에 대한 대책을 내놓는 것이 집권 여당의 책임이라는 것을.
이런 가운데 당원권 정지 처분만 내려진 윤미향 의원의 거취 논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권에선 윤 의원도 당이 다시 결단을 내리는 것이 현명할 것이란 말이 나옵니다. 앞서 양정수, 김홍걸 의원이 제명이 되고 윤 의원 논란도 이어지자 비례대표 공천 과정이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위성 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만 하루 만에 비례대표 후보 순번을 결정했습니다. 심사가 졸속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냐는 비판입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지난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의 본재판이 오늘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지 8개월 만입니다. 황교안 전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전 자유한국당 관계자들 20여 명이 법원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숫자가 많다 보니 코로나19 감염 우려 때문에 재판을 세 번에 나눠서 했습니다. 황 전 대표는 비폭력 저항이라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4월 선거법 개정안 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몸싸움과 감금 논란까지 일으킨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27명이나 되는 당시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 열린 첫 재판은 코로나 감염 우려 때문에 세 번에 나눠 진행됐습니다. 오전 10시 나경원 전 원내대표와 이은재 전 의원 등 7명이 법원에 나오고
참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란 말씀드립니다.
오후 2시에는 황교안 전 대표와 강효상 전 의원 등 9명이 재판을 받았습니다.
비폭력 저항입니다. 무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정권이 하는 것으로 봐서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한다면 그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
마지막 재판엔 김태흠 의원 등이 나왔습니다. 검찰은 민의의 대변자인 국회의원들이 폭력으로 의정활동을 방해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변호인 측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당한 의정활동을 위한 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반박했습니다. 같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관계자 10명에 대한 첫 재판은 모레 열립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건 오늘 새벽에 촬영된 서울 청량리 청가물시장 화재 현장입니다. 시장 한가운데에서 불길이 치솟고 검은 연기가 가득합니다. 20곳이 넘는 과일 가게와 냉동창고가 불에 탔습니다. 코로나19를 견디면서 추석만 보고 버텼던 상인들의 한숨은 더 깊어졌습니다. 김서연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오늘 새벽 촬영된 시장 내부 CCTV입니다.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불길이 번집니다. 시뻘건 불길이 삽시간에 번졌고 하늘까지 빨갛습니다. 시장 화재 경보 시스템이 처음 화재를 알린 시간은 오전 4시 24분. 이때부터 5분 단위로 경보 문자가 이어집니다. 그만큼 빠르게 번진 겁니다. 소방관 200여 명과 소방차 헬기까지 투입됐습니다. 불은 약 7시간 만인 오전 11시 35분쯤에야 완전히 꺼졌습니다. 오늘 불로 20곳 넘는 과일 가게와 냉동창고가 불에 탔습니다.
가게마다 까맣게 불에 탄 과일들이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오면 나무로 된 기둥과 샌드위치 판넬 지붕이 불에 타면서 천장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건물 벽과 지붕이 모두 불에 잘 타는 소재였던 겁니다. 불이 나면 자동으로 물을 뿌리는 스프링클러도 없었습니다.
규모를 갖춘 건물에 대해서 적용을 하는 건데 오늘 화재에 난 건물 같은 경우는 하나의 건물이 아니고 소규모 건축물이 밀집된 형태의 그 시장 형태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관련법상 대규모 상점엔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는데 불이 난 시장은 작은 건물들이 모여 있어 대규모 상점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추석 대목을 앞두고 있던 상인들은 망연자실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기 토요일 날 일요일에 물건을 많이 받아놓은 거예요.
보상도 막막합니다.
저 나이가 지금 73입니다. 73인데 이런 경우 처음이에요. 보험회사 같은 데서는요. 자기네들이 이런 가공물 같은 데 들어주지도 않고.
화재보험 자체는 이 재래시장은 보험회사에서 이거 계약을 하려고 하질 않아요.
정부가 마련한 전통시장 화재보험은 최대 보상액이 200만 원에 불과합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최초 발화 지점으로 의심되는 음식점에서 어떻게 불이 시작됐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김서연입니다.
이웃끼리 화투를 치다가 시비가 붙어서 70대 여성 2명이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30만 원을 잃고 화가 나서 난동을 부린 60대 남성을 체포했다가 위험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풀어줬는데 1시간도 안 돼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고승혁 기자입니다.
경기도 분당의 한 아파트. 어제 새벽 이웃 주민들과 화투를 치던 70대 여성 2명이 숨졌습니다. 용의자인 60대 남성은 그젯밤 9시 화투를 치다 돈을 잃자 흉기를 들고 협박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체포했지만 곧 풀어졌습니다. 위험하지 않다고 판단한 겁니다. 하지만 자정쯤 남성은 피해자의 집으로 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주민들은 이웃 간 참극에 불안한 마음입니다.
평상시에는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그냥 얼마 전에도 술 먹다가 싸워서 주소에 갔어. 여기는 꼭 하면 경찰 오고 꼭 하면.
김창용 경찰청장은 경찰이 용의자를 체포했다가 풀어준 과정이 적절했는지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고승혁입니다.
우리에겐 전당강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 중국 항저우 첸탄강에서 바다가 아닌데도 갑자기 해일이 몰아닥쳤습니다. 강변 도로를 지나던 차량 10여 대가 순식간에 물에 잠겼습니다. 박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항저우 시내를 관통하는 첸탄강입니다. 거센 물살이 몰아치면서 강변 도로 아래를 때립니다. 물이 채 빠지기도 전에 더 높은 파도가 몰아쳤고 순식간에 4차선 도로를 집어삼킵니다. CCTV 영상은 당시 상황이 얼마나 무방비 상태였는지 그대로 보여줍니다. 신호를 기다리며 잠시 서 있던 차량들이 2, 3초 사이에 덮친 집채만한 물살에 속수무책으로 떠밀려갑니다.
3:53, 항저우 지장루 9시 1호바 부근, 인위 첸탄강 潮水 만고了 강堤, 打到了 行经此处的 부분 차량.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차량 12대가 파손됐습니다. 첸탄강은 매년 7월에서 9월 음력 보름쯤 조수 간만의 차로 해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바닷물이 첸탄강으로 거슬러 올라오면서 물살이 세지는 건데 인명피해도 종종 발생해왔습니다. 어제 조수 간만의 차는 3.3m를 넘었습니다. 항저우시 수문국은 올해 하류 유입 조수가 평년보다 더 많다며 피해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커지면서 이제 군사적 충돌까지 예고하고 있습니다. 중국군이 미군 괌 기지로 보이는 곳을 폭격하는 모의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지난주에 미 국무부 차관이 대만을 방문하자 중국군이 발끈한 모양새입니다. 베이징 박성훈 특파원입니다.
중국 공군 전략 폭격기가 사막 기지에서 이륙합니다. 미사일이 발사되고 한순간에 지상 기지가 엄청난 화염과 함께 잿더미로 변합니다. 모의 영상에서 폭발된 군 기지는 괌에 있는 미국의 앤더슨 공군기지와 사실상 거의 같은 모양입니다. 중국군은 미 국무부 차관의 대만 방문 이틀째인 지난 19일 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계속해서 대만을 편들 경우 미군의 괌 기지를 폭격할 수도 있다는 간접 경고를 날린 셈입니다.
是对中方的政治挑衅。中方必将采取
정당反制措施.
중국은 이틀 연속 대만 해협에서 대규모 무력 시위도 벌였습니다. 전투기, 초계기 등 19대가 대만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했고 이를 막으려는 대만 전투기가 중국 전투기에 포위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대만은 영내 안정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남중국해는 물론 대만을 둘러싼 미중 간 군사적 갈등도 갈수록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JTBC 박성훈입니다.
한국과 일본 사이의 해묵은 갈등 가운데 하나는 동해의 표기법입니다. 일본은 그동안 일제강점기 때 채택한 지침을 근거로 국제사회에서 동해를 일본해라고 주장해왔는데요. 그런데 이 지침이 오는 11월에 바뀔 걸로 보입니다. 바다 이름 대신 번호를 쓰는 방식입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국제수로기구 IHO가 낸 비공식 협의 결과 보고서입니다. 세계 지도 작성의 지침이 되는 해양과 바다의 경계를 개정하자는 내용입니다. 기존 지침의 문제점 중 하나로 한반도와 일본 열도 사이에 있는 바다의 이름도 거론됐습니다. 동해 표기를 둘러싼 논란을 뜻하는 겁니다. IHO는 오는 11월 총회에서 바다 명칭 대신 번호로 표기하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일본이 일본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1929년 일제강점기에 처음 만들어진 이 지침이 유일합니다. 우리 정부는 199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명칭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지난해 북한과 일본, 미국, 영국 등과 비공식 협의를 한 결과 바다 이름에 번호를 매기는 방식의 공감대를 모았습니다.
우리가 동해 이스시를 병기하자라는 제안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IHO 회원국이나 사무국으로부터 충분한 인정을 받았다.
다만 이 새로운 지침이 채택되더라도 표기를 어떻게 할지는 각국 정부와 지도 제작 회사에 달려 있습니다. 그만큼 정부의 노력은 여전히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JTBC 김선미입니다.
네, 요즘 부동산이나 주식 전문가를 자처하는 유튜버가 크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유튜버들은 특정 지역이나 종목을 노골적으로 띄워서 20, 30대의 영끌과 비투를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 본인 건물이 있는 곳을 콕 찍어서 구독자들에게 투자하라고 권유한 유튜버도 있습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33만 명이 조회한 한 유명 유튜버의 지난해 10월 영상입니다.
어디에다 사놔야 나중에 이 아이에게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시청자 문의에 유튜버는 구나 동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동네를 알려줍니다.
마곡 나루역에서 신방화역 쪽 있죠. 그냥 그럼 쉽게 얘기할게요. 여기 보면은 초등학교에 대해서.
이것도 모자라 아예 어떤 건물을 사야 할지도 알려줍니다.
초 이쪽으로 신축 다세대를 사라고 하세요. 엘리베이터가 꼭 있어야 돼요.
취재진이 직접 이 지역을 가봤습니다. 초등학교 부근에 엘리베이터가 있는 신축 다세대는 딱 하나였습니다. 지난해 지어진 5동짜리 빌라인데 알고 보니 방송을 한 유튜버가 공동대표로 있는 건설사에서 지었습니다. 방송이 나가고 9일 뒤에 사용 승인이 난 곳입니다.
이 뒤에 스카이 그거 하나일 텐데요. 그거 말고 재미가 많이 짓질 않아서 그거 말고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해당 유튜버는 정보를 제공했을 뿐이라고 해명합니다.
업무 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아 서민들이 여기에 투자를 하는 것도 내집마련 하는 것도 좋겠다.
이처럼 유튜버들이 이해관계가 얽힌 곳을 투자하라고 추천한다는 의혹은 계속되었습니다. 시행사의 뒷광고를 받고 새 아파트를 띄우거나 중개업자와 짜고 갭투자를 유도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유튜버는 개인 자격으로 정보를 전하기 때문에 처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포털, 뭐 카페, 블로그, 그다음에 지금 같이 이제 유튜버 분들 조작을 좀 해서 시장을 좀 교란하는 행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정부 쪽에서 강제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가운데 지난달 아파트 매매는 한 달 전보다 반토막이 났지만 30대의 구매 비중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높아졌습니다. 유튜브의 잘못된 정보가 패닉 바잉으로 불리는 젊은 층의 불안감을 부추기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단속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투자자를 흔들어서 비투를 조장하는 유튜버는 주식시장에도 있습니다. 유료 회원으로 끌어들인 뒤에 수백만 원의 가입비를 받고 손해가 나도 버티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지난 6월 유튜브로 주식 관련 영상을 보던 김모 씨는 무료로 급등 주식을 알려준다는 말에 문자를 보냈습니다. 전화를 걸어온 유사 투자 자문 업체는 유료 회원 가입을 유도했습니다.
항상 들어라. 지금 당신 말고도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 기회를 놓칠 거냐 계속 다붙여라. 뭐 자기네 이렇게 회비 500만 원도 한 달 하루 20만 원씩 버는데 한 달에 그 할부로 해도 그 돈이 아깝겠냐.
결국 가입을 했지만 손실만 났고 업체의 내용 증명까지 보낸 끝에 수수료 50만 원을 뺀 나머지를 돌려받았습니다. 김 씨가 가입한 건 이른바 주식 리딩방이라 불리는 유사 투자 자문업체입니다. 문자나 애플리케이션으로 유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를 보는 투자자는 늘고 있지만 단속과 처벌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관리는 금감원이 하지만 단속과 처벌은 경찰이 하는 등 책임이 쪼개져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주식 리딩방뿐만 아니라 개인 유튜버들이 특정 종목을 띄우기도 합니다.
정확하지 않은 정보에 기반을 해서 굉장히 주관적인 주장을 하는 분들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개인 유튜버는 가짜 정보나 과장 정보로 주가를 띄우면 사기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신고하기 전엔 거의 수사를 받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주가를 띄우는 유튜버를 주가 조작 혐의로 처벌하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육군 참모총장에 남영신 지상작전 사령관이 내정됐습니다. 주목할 건 남영신 내정자의 출신입니다. 육사 출신들이 도맡아온 자리에 51년 만에 비육사, 더욱이 학군 출신이 처음으로 앉게 됐습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육군 참모총장은 그동안 육사 출신들이 독점하다시피 해왔습니다. 육사 1기 서종철 전 총장부터 최근 국방장관에 임명된 서욱 전 총장까지 모두가 육사 출신입니다. 공고했던 육사벽을 깨뜨린 건 학군 출신 남영신 장군입니다.
국방개혁과 전작권 전환, 병역문화 혁신 등 주요 국방정책을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역량과 전문성을 최우선 고려하였습니다.
부산 동아대 출신의 남영신 내정자는 1985년 소위로 임관했습니다. 야전과 특수전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온 남 내정자는 2017년 9월 비육사 출신으로 첫 특전 사령관에 올랐습니다. 이듬해 8월에는 계엄령 문건 논란이 불거진 국군 기무사령부 사령관에 임명됐습니다. 기무사 해체 작업을 진두지휘했고 초대 안보지원사령관을 맡기도 했습니다. 공군 참모총장에는 이성용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이 내정됐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서울 마포구의 공사장에 붙은 대자보입니다. 누군가 죽었다는 사실이 쉬이 묻히지 않도록 펜을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일하다 목숨을 잃은 50대 노동자를 추모하는 글입니다. 대자보 옆에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시키자는 또 다른 대자보가 붙었고 추모 메시지도 이어졌습니다. 조소희 기자입니다.
이 번화한 홍대 거리에서 노동자들이 일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공사장 벽에 붙은 대자보입니다. 지난 16일 이곳에서 작업용 승강기에 끼인 몸을 빼려다 목숨을 잃은 50대 노동자를 추모하는 글입니다. 글쓴이는 근처에 살면서 뒤늦게 소식을 접한 한 시민. 매일 이곳을 지나는 대학생 양동민 씨도 바로 옆에 두 장의 대자보를 붙였습니다.
산업재해가 천재지변처럼 뭔가 어쩔 수 없이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 일을 예방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면은
양 씨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민입법 발의를 위한 10만인 서명에 동참해달라고도 호소했습니다. 지나가던 시민들도 너무 늦게 알아 미안하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포스트잇을 덧붙여 추모의 뜻을 보탰습니다. 경찰은 승강기의 고장 원인과 안전장치를 제대로 마련해놓고 작업을 했는지 등을 조사 중입니다. 오늘 국회 앞에선 산재가 났을 때 원청기업의 책임을 함께 묻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도 열렸습니다. JTBC 조소입니다.
코로나19의 불황, 취업난까지 각박한 현실 속에서 고민을 담은 편지를 보내면 위로와 공감을 답해주는 우편함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8천 통 넘게 답장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어떤 고민이 올까요? 또 답장을 쓰는 사람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그 사연을 밀착카메라 홍지용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서울 삼청동 돌담길입니다. 노란색 지붕에 우편함이 서 있습니다. 온기 우편함입니다. 위로와 공감으로 온기를 전한다는 뜻입니다. 손끝으로 전하는 마음이라고 써 있습니다.
편지지든 A4용지든 상관없습니다. 쪽지도 괜찮습니다. 자신의 고민과 답장받을 주소를 남기면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연이 들어왔을지 한번 볼까요?
우편함 안에 빼곡히 채운 사연들을 수거합니다. 3년 전 처음 우편함을 만든 조현식 씨는 누구나 말 못할 고민 하나쯤은 갖고 있을 거라 생각했다고 말합니다.
내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는 우편함을 만들면 어떨까 생각을 하다가
서로 실명을 밝히지 않는다는 원칙도 세웠습니다. 고민을 보낸 이는 온기, 답하는 이는 온기 우체부입니다.
익명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편지를 쓴으로써 더 깊은 얘기를 꺼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삼청동과 덕수궁에 처음 놓인 온기 우편함은 지금은 신림동 고시촌, 노량진 학원가를 비롯해 서울 시내 7곳에 있습니다.
온기 우편함에서 수거한 편지가 모이는 곳입니다. 자원봉사자분들이 사연을 살펴보고 답장도 합니다. 확인해 보시죠.
코로나19 감염 위기 때문에 오랜만에 모였습니다.
코로나 2.5 단계 풀리고 나서 오랜만에 뵀는데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편지를 쓴다는 이런 활동을 한다니까 그게 또 어제부터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답장에 담고 싶은 생각도 나눕니다.
파란 하늘과 공기와 그 이 가을이 온 거를 그 마음을 같이 전하고 싶습니다.
편지를 하나씩 열어봅니다. 힘들고 지치고 버겁다. 바리 스타일에 그만둬서 막막하고 우울하다. 미국 유학을 꿈꾸고 있다. 톡톡 튀는 글귀도 있습니다.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여섯 살 아기죠.
우리는 왜 태어나나요? 그리고 엄마는 왜 화를 내?
공감할 수 있는 사연을 고르고
모두 다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굉장히 많다고 제가 상담한 사례들과 비슷한 게 많아서 이분이 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새내기라는 단어에 꽂혀서 고르게 됐어요. 제가 이제 대학교 2학년이 됐는데 코로나가 터지다 보니까 후배들을 본 적이 없어서 그냥 상상 속의 존재? 네.
기자도 하나 맡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남자친구가 외국인인데 만나지 못해서 우울하다고 적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분께 답장을 한번 수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편지를 보고 또 보고 손이 쉴 새 없이 움직입니다. 연필과 볼펜 소리가 방 안에 가득 채웁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한 40대 중반 여성인데 지금은 유서를 여러 번 썼다고 해요. 드러내고 싶지 않은 기록인데 이 기록을 익명의 힘이기 때문에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시작이라는 열쇠를 드린다는 격려로 시작해 심리상담도 같이 안내합니다. 대학교 신입생의 고민을 들어준 봉사자는 자신이 처음 고민 편지를 보냈던 순간을 기억합니다.
수능 전날이었어요. 고3이면 워낙 힘든 시기인데 고민을 말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때 받은 답장이 계기가 되어 지금은 자원봉사자가 됐습니다.
사실 저는 한 5줄도 안 되는 글을 써서 드렸는데 네 쪽이나 되는 편지지로 왔거든요. 그 사람은 자기가 마음먹은 만큼 행복하다 그런 말이 되게 와닿아서
세상을 보는 시선이 달라진 봉사자도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되게 다르게 보이거든요. 예전에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었는데 온 사람들을 읽다 보면 다들 그 무게와 또 각자 고민을 안고 살아가잖아요.
모두가 공감과 격려의 글을 씁니다. 기자도 고민을 보낸 온기에게 코로나가 빨리 끝나 연인을 다시 만날 수 있길 기원하며 답장을 마칩니다.
내 마음을 털어놓음으로써 작은 위로가 될 수 있다면 그리고 저희가 따뜻한 위로를 전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온기 우편함에서 그동안 보낸 답장은 8,068통입니다. 일상에 지친 시민들에게 이 손편지가 따뜻한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밀착카메라 홍지웅입니다.
네, 좋은 밤 좋은 뉴스 원보가 중계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정의당이 오는 27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죠. 자, 그런데 좀 오늘 의아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 대전시당 위원장에 출마한 한 후보가 내건 공약 때문이었는데, 자, 김미석 후보 문구 한번 보십시오. 극단적 여성주의와 결별, 페미니즘과 결별하겠다, 그 얘기인 것 같은데, 자,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보시면 여성주의 집단이 여론의 주목을 받는 데는 성공하겠지만 이들 때문에 진보정당 전체의 역사가 왜곡되고 있다. 또 급진 페미니스트의 밥그릇은 차겠지만 서민의 살림살이가 나아지겠습니까? 라고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도발적이죠? 자, 그런데 논란이 되고 있는 건 바로 저 오른쪽에 있는 사진 때문입니다. 김 후보 표현을 빌리면 극단적 페미니즘으로 진보정당 전체의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인 것 같은데, 자, 흐릿하지만 딱 봐도 류호정, 장혜영 의원이죠. 두 사람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망 때 조문을 안겠다 해서 이 당원들의 대거 탈당 사태를 낳기도 했었는데, 야, 이 당 안팎에서 이 김미석 후보의 주장에 대해서 비판 목소리가 더 많습니다. 이 페미니즘에 대한 이해도 없는 정당이 무슨 진보 정당이냐, 뭐 이런 비판인데요. 사실 두 의원이 최근에 발의한 대표 법안들을 보면 뭐 채용 비리 처벌 특별법,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같은 여성주의와는 상당히 좀 무관한 단순한 그냥 순수 노동 관련법입니다. 자, 중앙당에서도 이게 어떻게 된 영문인지 확인 중이다라는 반응을 내놓은 거 보면 적잖게 당황하고 있는 것 같더군요. 자, 다음 소식 가보죠. 예, 아직 저녁 식사를 못 하신 분들 정말 식욕 자극하는, 왜 하필 이 장면이냐, 그죠? 사진들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자, 저겁니다. 식판 위에 홍게 한 마리가 다리를 쫙 벌리고 있고 아주 먹음직하죠? 게딱지 볶음밥도 저렇게 있습니다. 자, 이건 또 뭡니까? 왠지 속살이 꽉 차 있을 것 같은 랍스터 그리고 토마토 스파게티네요. 자, 이건 말할 것도 없죠. 캐비어, 고급 요리의 대명사. 솔직히 아직 저도 먹어본 적이 없는데, 자, 지금까지 제가 보여드린 게 이게 뭐냐? 그렇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JTBC 구내식당이었으면 좋겠지만 그건 아니고요. 세경고등학교, 경기도 파주에 있는 세경고등학교 급식 사진입니다. 자, 저도 최근에서야 알았는데 이 세경고 이렇게 검색을 하면 급식이 연관 검색어로 뜰 정도로 이미 급식계의 레전드더라고요. 자, 바로 이런 정말 기적을 일군 이 학교의 영양사 김민지 씨란 분이 있는데, 이분이 최근 영양사를 관두게 됐다 해서 정말 전국에 있는 누리꾼들 그리고 학생들이 장탄식을 쏟아내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궁금한 것이 도대체 이 단가를 어떻게 맞추느냐인데, 김민지 씨가 직접 밝혔습니다. 이렇게요.
랍스터와 홍게와 같이 식단가가 높은 식재료들은 월 단위로 식품비를 맞춰서 제공했고요. 학교에서 지원해 주셔서 식품비를 조금 더 여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더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 한정된 예산으로 정말 저런 식단을 짜느라 정말 많은 고민을 거듭했다고 하더군요.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개그맨 장동민 씨가요, 강원도 원주에 있는 집 그리고 자신의 차량이 최근 얼마 전서부터 괴한의 공격을 받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유튜브에 영상을 직접 올렸습니다. 도대체 어떤 배경이 있는지 좀 보면요. 창가 방충망이 저렇게 뜯겨져 있습니다. 돌멩이가 날라와서 저렇게 박혀 있죠. 자, 밖에서 보니까 저 벽이 움푹 패인 것이, 이게 어디선가 이제 확 날라온 거네요. 예사롭지 않네요. 자, 중요한 거는 마당에 주차해 놓은 저 차량입니다. 선루프에 저렇게 자국 스크래치가 나 있죠. 자, 차량의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건데, 장 씨가 설치해 놓은 CCTV에 그 단서가 잡혔습니다. 저 빨간 원 주목해 보시죠. 지금 뭐가 지나갔죠? 예, 다른 앵글로 한번 볼까요? 그렇습니다. 뭐가 휙 지나갔습니다. 돌멩이가 날아든 겁니다. 자, 이런 일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계속 되풀이되자, 장 씨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말았던 겁니다. 이렇게 말이죠.
사물인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저 돌에 차가 아니라 사람이 맞았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와 정말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도대체 영문을 모르겠습니다. 무슨 억하심정에서 그런 건지 하루빨리 범인이 잡혔으면 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침대에서 안대를 끼고 잠드는 남성이 편안해 보이지만 사실은 이렇게 하늘을 둥둥 날고 있는 중입니다. 터키의 패러글라이딩 전문가인 하산 카발은 구름 위에 누워있는 편안함을 느껴보고 싶었다면서 현지 시간으로 지난 16일 이렇게 15분 동안 하늘을 날고 무사히 착륙했습니다.
또 케인 선수는 저한테 어시스트를 또 4개나 해줬기 때문에 너무나도 고맙다고 이렇게
10점 만점에 10점. 어젯밤 손흥민의 경기는 만점감이었지만 인터뷰는 겸손합니다. 완벽한 호흡에 힘입어서 토트넘은 사우스햄튼에 5-2 대승을 거뒀습니다. 한 경기에서 4골을 터뜨리며 프리미어리그 첫 해트트릭을 기록했는데요. 아시아 선수로는 두 번째 해트트릭이자 한 경기 최다골 기록도 새로 썼습니다.
Remember this guy, Welchie? He got hit on the knee with a canister of tear gas, and he went down. He was down. My knee. Nobody cared. These guys didn't care. They moved him aside, and they just walked right through. It was the most beautiful thing.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네소타 선거 유세에서 지난 5월 인종차별 항의 시위를 취재하던 기자가 경찰이 쏜 고무탄에 맞은 모습을 아름다운 광경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해당 기자가 속한 MSNBC는 성명을 내고 위험을 무릅쓴 기자를 대통령이 조롱하는 건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거라며 비판했습니다.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승용차 한 대가 돌진합니다. 그제 밤 11시쯤 충남 천안의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40대 자매가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언니가 분식집을 개업하는 걸 도우려고 동생이 왔던 건데 일을 마치고 함께 가다가 참변을 당했습니다. 경찰은 28살 A씨가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사고를 낸 걸로 보고 오늘 구속했습니다. 폭삭 주저앉은 건물 주변에서 잔해를 손으로 파내며 구조대원들과 마을 주민들이 파묻힌 사람들을 찾습니다. 현재 시간 21일 새벽 3시 40분쯤 인도 서부 비완디시의 3층짜리 주거용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6일 동안 내린 잦은 비로 지반이 약해진 게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구조당국은 10명이 목숨을 잃었고 20여 명이 매몰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랑제일교회 목사 전광훈 씨가 지난달 광화문 집회를 주도한 이후에 개신교계에선 반성과 사죄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오늘 개신교 양대교단은 총회를 열고 전 씨를 이단으로 볼지를 안건에 올렸습니다. 취재 기자를 짧게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나한 기자, 그러면 전광훈 씨에 대한 이단 규정 논의 결론이 났습니까?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교단 모두 전 씨를 이단으로 규정할지 제대로 논의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총회를 연 교단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예장 합동과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예장 통합이라 불리는 곳입니다. 이 합동교단의 이단 사이비대책위원회에서는 전 씨를 이단 옹호자, 그가 대표회장으로 있던 한국기독교총연합회를 이단 옹호 기관으로 규정하면서 교류를 자제하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통합에선 전 씨의 이단성 여부를 1년 더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사실상 내년으로 미루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두 교단 모두 이 같은 보고서를 교단의 공식 입장으로 정할지 표결은 하지 못했고요. 온라인 총회를 마친 상태입니다. 다음 달 초 임원회의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1년을 더 연구해야 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고요? 그렇군요. 결론은 아직 안 났는데요. 그러면 만약에 앞으로 2단으로 규정이 된다면 어떤 제재를 받게 됩니까?
표결이 이뤄져서 결정이 돼도 특별히 강제성 있는 조치가 취해지는 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 까불지 마 이런 발언처럼 논란을 일으킨 전 씨의 행동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하고 전 씨가 주도하는 집회 등에는 거리를 둬야 한다는 게 교단의 공식 입장이 됩니다. 국내 개신교에서 가장 많은 신자들이 소속된 두 주류 교단이 전 씨의 이단성 문제를 총회의 주요 안건으로 올림으로써 전 씨의 교계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의미는 둘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나한 기자였습니다. 삼성에서 8년 전에 해고를 당한 노동자가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했습니다. 자신을 문제 인력으로 지목하며 고립화 전략을 짠 삼성의 내부 문건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1심 재판부는 이 문건을 아예 다루지 않았습니다. 재판은 단 두 번 만에 끝났고 이긴 쪽은 삼성이었습니다. 이 노동자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 법원이 검토도 안 했다며 항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지혜 기자입니다.
2011년 11월 작성된 삼성 내부 문서입니다. 삼성 SDI의 직원인 이만신 씨가 문제 인력으로 지목돼 있습니다. 이 씨에 대해 개인의 이익을 위해 노조를 설립하려 했다고 적혔습니다. 이 씨를 고립시킬 전략도 담겼습니다. 이듬해 6월 작성된 또 다른 문서입니다. 미래전략실과 SDI 수뇌부의 대책회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 씨의 파렴치성을 최대한 부각하라고 쓰여 있습니다. 징계위원회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뒀다고 돼 있습니다. 그 뒤 이 씨는 해고됐습니다. 이 문서들은 삼성 노조와해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2018년 확보한 것들입니다. 이 씨는 이를 근거로 지난해 8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전현직 임원이 대상이었습니다. 지난 14일 1심 재판부는 삼성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씨가 해고 무효 소송을 냈다가 2016년 대법원에서 졌다는 걸 주된 근거로 삼았습니다. 문제는 이 문서들은 그 뒤에 공개됐다는 점입니다. 새로운 근거들을 증거로 삼아 따져볼 수도 있었지만 법원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도 단 두 번 만에 끝났습니다.
문서 제출문서 채택도 안 됐어요. 실제로 이 사건에서는 특이한 점이 뭐냐면 증거조사라든가 사실심리 관련된 것들은 어느 한 번 한 적이 없어요.
2016년 대법원의 판결은 삼성이 근로기준법을 어겼는지를 따지는 판결이었습니다. 반면 이번 소송은 노동조합법을 위반했는지가 쟁점이었는데 재판부가 충분히 따져보지 않았다고 이 씨 측은 주장합니다.
해고 사유가 문제가 아니라 그룹 차원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본인이 해고한 거잖아요. 이거는 이미 법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이 씨 측은 주심 판사와 삼성 측 변호사가 연수원 동기인 점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씨 측은 법률 검토를 거쳐 조만간 항소할 예정입니다. JTBC 이지혜입니다.
방금 보도해드린 이만신 씨는 삼성에서 26년간 일했습니다. 노조 설립을 위해서 발벗고 나선 뒤에는 조직에서 따돌림을 당했고 해고된 뒤에는 가정도 무너졌습니다. 이 씨는 법이 여전히 재벌의 편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이도성 기자입니다.
이만신 씨는 1987년부터 삼성 SDI의 전신인 삼성 전관에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26년이 지난 2012년 회사를 나가야 했습니다. 회사는 근무 태만과 지시 불이행 등을 이유로 들었지만 이 씨는 노조 설립 위원장을 맡은 게 이유였다고 주장했습니다. 9년 동안 길거리에서 회사와 싸웠습니다. 복직을 요구했습니다.
아직도 삼성은 변하지 않았고 이재용 부회장이 노조 인정한다는 것도 말뿐이고.
회사 생활을 할 때엔 따돌림도 당했습니다. 해외 주재원으로 발령을 받고도 별다른 일을 맡지 못했습니다. 노조 설립을 위해 애쓴 게 조직적인 불리익으로 돌아왔다고 느꼈습니다.
오죽하면 현지인들이 저보고 제가 이시니까 이건이 집안이라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왜? 저는 일이 없었거든요. 왕따 생활을 했습니다.
지난 2014년엔 해고 무효 소송 1심에서 이겼습니다. 그간 밀린 임금을 삼성에서 받았습니다. 하지만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판단이 뒤집혔습니다. 받은 돈의 이자까지 삼성에 고스란히 돌려줬습니다. 안식처였던 가정에 금이 갔습니다.
내가 받은 돈은 주겠다 했는데 예, 이자까지 다 달라고. 어쩔 수 없이 예, 2억이 넘는 돈을 다 지불하고.
삼성 노조와의 문건은 희망의 불씨였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단 두 번의 재판에서 문서들은 끝내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약자를 봐달라는 게 아닙니다. 재판부가 잘못하고 검찰이 잘못하면 어떻게 우리가 어디 가서 하소연할 곳이 없습니다. 피해자는 고스란히 우리의 목입니다.
JTBC 이도성입니다.
네, 코로나19는 우리 사회의 여러 모습을 바꾸고 있죠. 21년째 열리는 퀴어 문화축제도 올해는 온라인으로 열렸습니다. 대규모로 진행되던 퍼레이드도 1인 퍼레이드로 바뀌었고 프리허그 대신 비대면 상담이 진행됐습니다. 자세한 모습들을 이수진 기자가 담았습니다.
네, 이태원 잘 들려요.
네, 대학로 잘 들려요.
마이크가 잘 작동되는지 확인하고
광화문 조직위원장 스탠바이.
준비 신호를 줍니다.
현장 연결 부탁드릴게요.
지금 시청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올해는 서울 퀴어 문화축제도 온라인으로 열렸습니다.
안전하게 방역 당국의 지침에 따라서 행사를 여는 것이 첫 번째였기 때문에
퍼레이드 방식도 바뀌었습니다. 무지갯빛 마스크, 광장엔 무지개 깃발 하나만 나부꼈습니다. 6명의 참가자가 6곳의 장소에서 각각 나눠 행진했습니다.
여보세요? 안 들려요? 여보세요? 예, 들려요.
성소수자 부모 모임에선 온라인 상담 준비가 한창입니다.
줌으로 해서 저희는 하기로. 줌이 불편하신 분들이 또 있을까 봐 그런 분들은 전화를 하고요.
해마다 프리허그를 해왔지만 그렇죠. 올해는 온라인으로 대신했습니다.
화면으로만 만나는 거지만 그래도 많은 힘을 얻고 간다고 대부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해 축제 땐 반대하는 목소리가 심해 폭력적인 상황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으로 진행되면서 반대 집회를 직접 마주칠 일이 없어졌습니다. 그렇다고 성소수자 혐오가 사라진 건 아닙니다. 신촌 역사 안에 설치된 성소수자 차별금지 광고가 7번 훼손됐고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 확산 때는 성소수자에 대한 반감이 커지기도 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엄연히 차별받고 혐오받고 차별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축제가 더 필요하고 축제가 어떤 형식으로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JTBC 이수진입니다.
미국 진보의 상징이던 루스베이더 긴즈버그 연방대법관이 사망한 지 사흘째지만 추모의 행렬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후임을 지금 뽑느냐 아니면 대선 뒤에 뽑느냐가 어쩌면 미국 대선의 향방을 결정할 수도 있는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어서입니다. 워싱턴에서 김필규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미국 워싱턴 연방대법원 앞에는 추모의 꽃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긴즈버그 대법관을 알려주기 위해 아이들 손을 잡고 온 부모도 눈에 띕니다.
I have two girls. I think she's one of the women that has done the most for women's rights.
오늘로 사흘째지만 지금도 추모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연방 대법원에는 보수 성향 5명, 진보 성향 4명의 대법관이 있었습니다. 긴즈버그 대법관의 후임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균형이 더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I will be putting forth the nominee next week. It will be a woman.
그러자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얄팍한 위선자들이라고 비난했습니다. 4년 전 똑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공화당이 반대해 대법관 지명이 대선 후로 밀렸는데 이제는 말을 바꿨다는 겁니다. 관건은 지명된 후보를 인준할 상원입니다. 지금은 53대 47로 공화당이 다수지만 4명만 이탈을 하게 되면 대선 전에 후임 대법관을 세우는 것은 불가능해집니다. 현재 2명의 공화당 상원의원이 대선 전 임명에 반대했지만 추가 이탈자가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우편 투표 등 선거 유효성 논란이 일면서 대법원 역할은 더 중요해졌고 긴즈버그의 빈자리를 누가 언제 채울지는 대선을 흔드는 핵심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경남 양산에 중국 바이러스 연구소가 세워진다. 중국의 거대한 음모다. 이런 주장이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팩트체크 결과 일부 불확실한 사실이 음모론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이가혁 기자, 출발은 네. 언론 보도였죠?
네, 지금 화면에 띄운 이 기사인데요. 일주일 전에 한중일 바이러스 연구센터 양산 부산대병원 유휴부지해라는 제목의 부산일보 기사입니다. 양산 지역구 김두관 의원이 중재했다고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측이 먼저 제안을 해서 김 의원이 유치에 나섰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그러면 저런 제안이 있었던 것 자체는 맞습니까?
네, 지난달 26일에요. 서울에서 열린 2020 북방경제포럼이라는 행사였습니다. 중국 공산당 산하로 해외사업 관련 교류를 맡은 이 중화해외연의회의 러유젠 상무가 서면 축사에서 이렇게 한중일 공동으로 종합적인 바이러스 예방체계 및 관련 센터 건립 등을 추진하고자 한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계획이 어느 정도 그러면 추진이 됐다고 봐야 합니까?
확인 결과 전혀 진척된 사항이 없었습니다. 네. 행사를 주최한 국방경제인연합회 측은요, 여러 분야 가운데 아이디어 차원의 원론적인 제안으로 나온 것이라면서 뭐 서면 MOU나 구체적 계획이 나온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작 양산시도 이 계획이나 해당 행사 또 의원실 활동에 대해서 내용을 전혀 모르고 관여한 바 없다는 입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안만 있었고 될지 안 될지는 뭐 아직은 모른다는 건데 그러면 그렇게 과격한 주장이 나온 이유가 뭘까요?
네, 저희가 온라인에서 그대로 좀 가져와 봤습니다. 보시면 우한 바이러스 제2연구소를 건립하기로 한국과 중국이 밀약을 맺었다. 또 양산시를 제2의 우한으로 만드는 거다. 뭐 이런 주장. 중국 우한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코로나19가 유출된 것이다 라는 음모론에서 출발한 겁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팩트체크 전해드린 대로 아직 과학적 근거가 빈약한 주장입니다. 바이러스 연구소 전체가 무조건 위험한 것도 아닙니다. 네. 중국 우한바이러스 연구소 같은 아주 높은 등급의 생물안전 4등급 시설은 국내에서도 질병관리청 산하에 한 곳 있습니다. 흔히 알려진 바이러스 연구소라고 하면 그보다 안전기준이 한 단계 더 낮은 3등급입니다. 국내엔 건국대, 고려대, 서울대 등 총 73곳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3, 4등급 연구소를 세우려면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질병관리청이 허가를 내줘야 합니다. 그리고 3년마다 정기 점검을 받고 또 안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허가를 취소합니다. 그리고요, 설령 제안이 구체화된다 해도 민간 단체나 정치인이 일방적으로 설립할 수도 없고 만약 뭐 중국 측이 돈을 댄다, 이것도 뭐 계획이 전혀 나온 건 아니지만 네. 돈을 낸다고 해도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 근거가 있다기보다 중국이라서 못 믿겠다 뭐 이런 주장에 가까운 네. 건데요. 그러면 그 기사에 언급된 김두관 의원 측은 뭐라고 하던 거죠?
네, 김 의원 측 관계자는요, 구체화된 게 없어서 기다리는 중이다. 단 아무 통제 없이 감염병 연구소를 만드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목표를 향한 호흡. 한계를 넘어선 호흡으로 정점에 서다.
Top of the game. The new Volvo S90.
네, 뉴스룸 이어갑니다. 코로나로 전 세계 하늘길이 거의 막혀버린 요즘 오랜만에 해외에서 온 여객기가 제주 하늘에 닿았습니다. 지난 주말 대만 관광객을 싣고 온 비행기가 20분 동안 제주의 상공을 선회하다가 그대로 돌아갔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강나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혼자 없어요.
사투리 인사말을 익히고 한국 드라마에서 본 치킨도 맛있게 먹는 사이 창문 너머 제주도가 조그맣게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2시간 가까이 날아왔지만 비행기는 금세 돌아갈 준비를 합니다. 대만을 출발해 제주 하늘만 구경한 뒤 되돌아오는 여행 상품입니다. 가격은 30만 원 안팎인데 120명 모집에 4분 만에 표가 다 팔렸습니다. 호주나 일본에서도 국내외 관광지 상공을 비행기로만 돌아보는 가상 출국 상품이 인기입니다. 불황에 빠진 항공업계와 여행을 그리워하는 이들의 갈증이 맞아떨어진 건데 싱가포르 항공사는 불필요하게 탄소를 배출해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자국 내 비판을 감수하면서 다음 달 비슷한 상품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항공기를 띄우는 대신 땅에 비행기를 차리기도 합니다. 태국의 한 항공사는 객실 모양의 식당을 차려 기내식을 팝니다. 탑승구를 닮은 출입문을 통과하면 엔진 모양의 테이블과 함께 비행기 좌석이 나타나는데 승무원이 직접 음식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캐나다 항공사에서는 아예 각 가정에 냉동 기내식을 배달하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여행이 우리 곁을 떠나버린 지 여러 달째. 사람들은 도착지 없는 비행으로 기내식 서비스로 목마름을 달랩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남보다 빨리 도착해야 할 결승선 앞에서 오히려 걸음을 늦춘 선수가 있습니다. 경기 내내 자신을 앞서던 선수가 길을 잘못 들자 양보를 한 겁니다. 0.1초가 아쉬운 경주지만 이기는 게 전부가 아닐 때도 있다는 걸 보여준 21살 청년의 이야기를 문상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6km 강을 헤엄치고 자전거를 타고 36km를 달리고도 10km를 더 뛰어 도착한 결승선이 눈앞인데 갑자기 멈춰서 뒤를 돌아보는 선수. 3위 자리, 마지막 메달을 두고 경쟁이 한창인데 한 선수를 기다리더니 그 등 뒤를 천천히 따라갑니다. 알고 보니 앞서가던 선수가 길을 잘못 들어 자신보다 뒤처지자 그 실수를 바로잡을 시간만큼 기다려준 겁니다.
Y en ese momento te ves que vas a entrar tercero. Simplemente me paré, me pareció que era lo más justo y paré y le dejé pasar a él.
어떻게든 더 빨리 가야 기억되는 스포츠. 그러나 오늘 멘트리단은 상대의 실수를 기회로 삼지 않고 한 걸음을 늦춰 사람들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I cry. It made me cry. I just like integrity on full display. You my dude, Diego. I appreciate you.
대회 주최 측은 멘트리다에게도 명예 3위 입상 자격을 주고 같은 상금을 보냈습니다. 2012년 앞서가던 선수가 달리기를 멈추자 결승선 안으로 등을 밀어준 스페인 선수의 이야기는 8년이 지난 지금까지 기억되고 있습니다. 케냐 선수가 결승선을 착각해 멈추자 도착 지점은 몇 미터 뒤라고 몸짓으로 알려준 겁니다. 눈앞에 다가온 메달을 마다하고 뛰는 이유를 생각하며 잠시 멈춘 선수들은 우리에게 공정함이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JTBC 문상혁입니다.
네, 날씨 박사 김세현 기상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세현 기자, 오늘도 아침에는 쌀쌀하고 낮에는 포근하고 계속 이렇게 일교차가 큰 날씨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죠?
네, 일교차는 하루의 최고 기온과 최저 기온의 차이입니다. 보통 일교차가 10도 이상 차이가 날 때 일교차가 크다고 하는데요. 서울을 기준으로 오늘 하루 기온 변화를 살펴봤습니다. 최저 기온은 13.6도로 9월 들어 가장 낮았습니다. 최고 기온은 25.3도로 일교차가 12도 가까이 차이 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일교차가 클 때 건강 관리 잘해야 한다고 하는데 근데 일교차가 사망률하고도 연관이 있다면서요?
네, 일교차와 사망률의 관계를 연구한 논문도 있습니다. 한국, 중국 등 아시아 30개 도시를 분석한 결과 일교차가 10도 안팎일 때 사망률이 5.8% 증가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순환기계 질환은 8.1%, 호흡기계 질환은 9.7%로 특히 호흡기계 질환 사망률이 높았는데요. 30개 도시 중 인천이 가장 높았고 평상시보다 사망 위험이 2.6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65세 이상일수록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져서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일교차가 클 땐 이른 아침에 무리한 운동을 삼가고 외출 시 겉옷을 챙기는 등 체온 유지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내일은 어떻습니까?
네, 내일도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위성 영상을 보겠습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이렇게 북동쪽에 위치한 고기압과 그리고 오늘 태풍으로 발달한 이 12호 태풍 돌핀의 영향으로 주로 선선한 동풍이 이렇게 불어오겠습니다. 돌핀은 느리게 일본 쪽으로 향하다가 약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영향으로 보시는 것처럼 내일 남해상을 중심으로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편 내일 우리나라는 이렇게 북서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의 영향으로 아침 기온이 10도 내외로 굉장히 쌀쌀하겠는데요. 하지만 낮에는 서울은 25도, 대구는 24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매우 크겠습니다.
네, 겉옷 꼭 챙기시면 좋겠네요. 김세현 기상전문기자였습니다.
오늘 뉴스룸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I'll be alright, though I may cry. Tears that flow, they always dry. It's just that I would rather be with you now. And every time I see that star, I will say a prayer for you, now and forever. September blue.